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해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책을 사면 꼭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어. 혹시 죽게 되더라도 끝은 알아야 하잖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롭 라이너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가 그냥 단순히 친구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애정 코미디 장르의 대명사처럼 된 영화죠. 빌리 크리스털, 맥라이언 주연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해리는 여자친구의 소개로 셀리와 함께 뉴욕으로 향합니다. 셀리는 언론대학원 진학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고 지루한 여행길에 둘은 교대로 운전을 하며 티격태격 싸우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해리와 이에 반박하는 셀리. 티격태격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뉴욕에 도착하자 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는데요. 그리고 5년 뒤... 정치 자문가가 된 해리는 공항에서 셀리가 연인과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침 셀리의 연인은 해리와 친분이 있었던 변호사였죠. 해리는 셀리의 연인인 조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셀리를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리와 셀리는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고 둘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해리는 결혼을 앞둔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셀리는 기자가 됐죠. 그리고 이어진 대화에 둘은 역시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헤어지고 마는데 그리고 다시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와 헤어진 셀리는 이혼한 해리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비슷한 처지인 둘은 처음 만난 지 10년 만에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절친한 친구를 각각 소개시켜주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Autumn in New York, 뉴욕의 가을이었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두 주연 배우와 주변 조연들의 매력적인 캐릭터와 연기, 훌륭한 각본과 연출, 특히 가을날과 크리스마스 시즌 뉴욕의 로맨틱한 배경이 주인공들과 어우러져 3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죠.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아픔, 두려움, 설렘, 외로움 모두를 다 보여주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화 속 내용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시나리오는 노라 에프런이 썼는데요. 진실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강조하면서 애정 코미디의 신구의 조화를 이뤄낸 노라 에프런의 로맨틱 코미디는 이후 90년대 미국 로맨틱 코미디의 흐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빌리 크리스탈과 맥라이언을 유명한 스타로 만들어놓은 영화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노라 에프론이 향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간 메일 등의 연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당신이었어야 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Sally를 만났을 때 시나리오 작가 노라 에프런은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자란 그야말로 뉴욕커입니다. 뉴욕 포스트 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여러 유명 잡지의 편집장을 거쳐서 영화 각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토박이답게 그녀는 뉴욕이라는 도회적 배경과 크리스마스의 설레는 분위기를 영화 속에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냈죠. 셀리의 캐릭터는 노라 에프런 본인과 그녀의 친구들의 경험에서 빌려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말들을 가져와 대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제작 당시 롭 라이너 감독은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해리라는 캐릭터는 자기 얘기나 다름없었다고 하죠. 롭 라이너 감독은 노라 에프론과 마찬가지로 영화계 종사자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영화 감독을 꿈꾸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코미디 영화를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 명이었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롭 라이너도 스마더스 브러더스 코미디 아워, 올 인 더 패밀리 등을 비롯해 여러 텔레비전 시트콤의 작가 혹은 배우로 활약하며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 하면 떠오르는 배우 중 한 명이 된 맥나이어는 당시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롭 라이너 감독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셀리 올브라이트 역을 맡을 수 있었고요. 결국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다고 하죠. 셀리라는 인물을 통해 사랑과 일을 모두 쟁취하고자 애쓰는 현대 여성의 속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낸 맥나이어는 당시 비평가들로부터도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 맥나이어는 1961년생으로 언론학을 전공한 영화인이고요. 1981년 텔레비전 연속극의 단역으로 데뷔한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출연한 이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이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또 한 번의 인기를 회복했습니다. 유브 간 내일, 내 엄마의 남자친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작품에서 연기했고요. 2015년 영화 이타카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의 Our Love is Here to Stay. 우리 사랑은 여기 머물러야 해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It's very clear Our love is here to stay Not for a year Forever and a day The radio and the telephone And the movies that we know They're all just passing fancies That in time may go My dear, our love is here to stay. Together we're
crumble, Gibraltar may tumble there. They're only made of clay. Oh, love is here.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는 맥라이언이 연기한 셀리가 풍성한 머리 스타일과 디스코룩이라고 불린 나팔바지,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지 등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유행하던 패션 스타일을 멋지게 소화하면서 여성들의 롤모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맥라이언은 귀엽고 신경질적인 여동생 캐릭터로 90년대 미국의 연인 중 한 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90년대 미국 여성들의 패션은 어땠을까요? 80년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평론가들은 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션이 유행이었다고 말합니다. 90년대 일반적인 의류 품목으로는 약간 큰 사이즈의 스웨터와 타이즈처럼 몸에 딱 붙는 검정 레깅스, 낮은 굽의 구두, 면이나 모를 섞어 만든 플란넬 셔츠, 또 청바지나 청재킷 등 데님으로 만든 의상은 여전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박자 중심의 재즈 댄스나 노래를 스톰프라고 하는데요. Stomping at the Savoy. 사보이에서 스톰핑하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지난 1989년 개봉 당시 미국에서만 9,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1990년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노라 에프론이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본상 후보작으로만 올랐습니다. 2000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100대 코미디 영화 중 23위를 차지했고요. 영화 속에서 음악은 그 자체로 강조되기보다 시간이 흘러가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편안한 재즈가 안락함을 선사하듯이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은 It Had To Be You, 이 노래가 장식합니다. 영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해리 코닉 주니어인데요. 롭 라이너 감독은 친구이자 밴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드럼 연주자인 바비 콜럼비로부터 테이프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악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젊은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생각한 뒤 이 영화에 전격 기용했다고 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But Not For Me, 내겐 아니에요. 함께 듣고 옵니다. But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냥 첫 마디 나눴을 때 이 사람이다 싶을 때가 있다고들 한다. 이토록 매력적이고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딱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정말. 사랑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유머 감각 넘치는 대사가 좋다. 당신도 부디 해리나 셀리를 만나길 바란다. 그렇다. 매력적인 여자와 친구만 할 남자는 아무도 없다. 해리와 셀리가 나누는 대화가 좋았다. 현실적인 내용이라서 더욱 공감 가기도 했다. 깔끔하고 쉽게 녹아드는 맥주 같은 영화다. 해리가 미워할 수 없게 매력 있다. 고백 장면이 너무 멋있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각본을 쓴 노라 에프론과 롭 라이너 감독은 유쾌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낭만적인 고전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 영화는 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했고요. 할리우드 리포터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는 아름답고 아주 똑똑하고 감동적이면서도 경쾌한 애정 코미디 영화로 연인들과 어디서든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Winter Wonderland, 겨울 동화나라 함께 듣고 오시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리가 셀리에게 고백하는 대사 명대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밖이 섭씨 21도인데도 춥다고 하는 당신을,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도 1시간씩 걸리는 당신을, 날 볼 때 이상한 놈 보듯이 인상 쓰는 당신을, 헤어진 후 내 옷에 배어있는 향수의 주인인 당신을, 잠들기 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리가 한 말이죠. 매력적인 여자와는 친구할 남자는 없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처음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해리와 셀리는 함께 뉴욕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행길에 둘은 교대로 운전을 하며 남녀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설전을 벌이다가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때 셀리가 해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둘이 악수하며 헤어지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우린 친구가 될 수 없겠네요. 아쉽네요. 뉴욕에 아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해리는 셀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에게 향하는데요.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그녀가 있는 파티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셀리에게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I could write a book. 난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somehow we met, so the world would never forget. And the simple secret of the past is just to tell them that I love you a lot. Then the world discovers as my book ends how to make two lovers a friend.
오늘 들린 곳은 서로 판이한 이성관과 인생관을 가진 친구 해리와 셀리가 오랜 세월 이별과 상처를 경험하며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재미있고 사랑스럽게 그린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모든 걸 취소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 say neither, either, either, neither, neither.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You say potato, I say patata. You say tomato, I say Creole tomato. Oh,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Oh, if we call the whole thing off, then we must part. And oh, if we ever part, that would break my heart. So I say erster, you say oyster. I'm not gonna stop eating ersters just 'cause you say oysters.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The whole thing off, then we must part. Oh, then if we
we ever part, that would break my heart. So I say pajamas, you say pajamas. Sugar, what's the problem? Oh, for we know we need each other, so we better call the calling off all. Oh, let'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에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달에 만나실 최초의 여성은 또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 자, 지난 7월에 경찰 지도부에 오른 여성이죠.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뉴욕 경찰국 NYPD에 거의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 자리에 새로운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바로 17년 동안 NYPD에서 근무해온 레베카 와이너 씨입니다.
네.
지난 7월 17일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이 이번 인사는 뉴욕시 경찰국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드는 선택입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부국장을 소개했는데요.
네.
뉴욕시 경찰국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거의 모든 민간 직책을 경험한 뛰어난 경력을 가진 정보 분석가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와이너 씨 2022년 6월에 은퇴한 존 밀러 씨의 후임입니다.
네. 레베카 와이너 어떤 사람인가요?
예. 지금 두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취임식에는 자녀와 남편이 참석을 했는데요. 199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역사와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5년에 하버드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현재 콜럼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문제 대학의 겸임 교수고요. 외교문제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면서 교수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2006년에 NYPD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대테러 작전 및 분석 부서를 감독했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보 및 위협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네.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지역 법집행기관의 첫 번째 대표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뉴욕 경찰국 NYPD 정보국의 정보 분석 부서의 법률 상담자로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팀 대표였고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감독했습니다.
네. 자, 와이어 씨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NYPD의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은 간단히 말해서 뉴욕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 계획하는 그런 활동을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레베카 와이너 씨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예. 자, 같은 시기에 NYPD 국장으로 취임한 에드워드 카반 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와이너 씨 특출한 인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 보호는 그녀의 DNA의 일부입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와이너 씨의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 또 수소폭탄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속의
그렇죠.
얘기죠.
오펜하이머.
예, 예. 이 와이너 씨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독일 나치 수용소 홀로코스트를 탈출해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폴란드 출신의 수학자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자, 와이너 씨,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는데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취임 연설에서 나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힘과 기술의 활용, 지식의 이용을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임 책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유산은 거대하게 남아있고 나는 그것을 계승하는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자, 레베카 와이너 씨, 뉴욕 경찰국 첫 번째 여성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은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를 이끌게 된 콜린 쇼건 씨입니다.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 말 그대로 미국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을 이끌게 된 콜린 쇼건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것이 지난해 8월이고요. 올해 5월에 나라 청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콜린 쇼건 씨. 이 여성에 관한 그 기사는 미국 공영방송 NPR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쇼건 청장은 나는 문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쁘다라고 NPR에 인터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담는 가치를 나타내는 말을 했는데요. 쇼건 청장은 미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수정헌법 19조를 승인하기 위해서 의회가 1919년에 통과시킨 결의안의 원본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얻기까지 80년이 걸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문서 한 장에 그 세월이 담겨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저는 문서에 둘러싸였을 때 재채기가 나오던데. 자, 자신도 미국 역사상 첫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여성 책임자가 됐으니까
네. 뭐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네요. 자,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네. 나라 청장의 임무는요. 국가의 역사가 기록을 통해서 보존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는 워싱턴 DC 시내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메릴랜드에도 대규모 연구시설이 있고요. 13개 대통령 도서관이 있죠. 14개 지역 기록 보관소를 모두 아우르는 기관입니다.
네.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지금 135억 건입니다.
135억 건이요?
네네. 와. 독립선언문, 수정헌법 19조 문서에서부터 아주 평범한 미국인의 뭐 육군 지원 서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고요.
네.
천만 장이 넘는 지도, 그림, 수천만 장의 사진, 영화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도성민 기자랑 제 사진도 어느 한 켠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VOA 방송의 모든 기록들, 원고들도 거기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어휴, 자, 콜린 쇼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나라의 11번째 청장을 맡게 된 쇼건 씨 올해 47살입니다.
네.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 외곽에 노동자들이 맞는 이 블루칼라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집안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쇼건 씨가 처음이었답니다. 보스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예일대학교에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네.
쇼건 씨는 조지 메이슨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고요. 상원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2008년부터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백악관 역사협회 선임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더라고요. 네,
취미가 추리소설 읽기랍니다.
네.
취미뿐만 아니고요. 실제 추리소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요.
네.
2015년부터 연작 추리소설을 냈습니다. 소설의 내용에는 이 쇼건 씨가 일했던 장소가 등장합니다. 소설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서관에서의 절도, 하원에서의 살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어,
추리소설답죠?
그렇네요. 네. 근데 나라 청장으로 일하면서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취임 후에는 이제 추리소설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기능은 뭐 지난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건 씨가 청장으로 공식적으로 지명되고 바로 며칠 뒤에 이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라에 넘겨야 했던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1월과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이 쇼건 씨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아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고요. 5월에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이 문서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네. 자, 여행 시 최초의 여성 두 번째 주인공으로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 첫 여성 청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누굴까요?
네. 앞서 소개한 두 인물은 생존 인물이죠.
네.
마지막 주인공은 고인입니다. 바로 미국 조폐국이 발행하는 25센트 기념주화에 새겨질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미 조폐국이 미국 여성 기념주화 프로그램 세 번째 시리즈를 벌써 발표했네요.
네. 네. 25센트 동전 뒷면에 새겨질 다섯 명입니다.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현재 생존하지 않는 인물로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첫 아프리카 여성 성공회 사제였던 폴리 머리가 있고요. 미국의 첫 여성 군의관 메리 에드워드 워커 그리고 미 연방의회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의원이었던 패시 타케모토 밍크 의원입니다.
네.
또 살사의 여왕으로 불리죠. 실리아 크루즈 씨 원주민 인권운동가 짓 칼라사까지 합쳐서 모두 다섯 명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패시 밍크 하원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패시 타케모토 밍크. 중간 이름이 타케모토면은 일본계 미국인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밍크 전 의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기록에 따르면 밍크 의원은 1927년 일본계 미국인 부모 아래서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부고요.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습니다. 본명이 패시 마츠 타케모토인 밍크 전 의원. 1944년에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요.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의 윌슨 대학과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답니다.
아.
네브래스카 대학은 인종에 따라서 기숙사를 분리했는데요.
당시에요?
예, 네. 백인 전용 기숙사에 유색인종들은 살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밍크 의원이 대학을 옮깁니다. 그런데 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와이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여러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했는데 또 그때 그녀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답니다.
저런.
예, 그리고 로스쿨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백인 남편인 존 밍크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 간 결혼을 이유로 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데요.
아.
이런 어려움을 바탕으로 1954년에 하와이 오하우를 기반으로 한 청년 민주당 단체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원했던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첫 일본계 여성 변호사의 탄생입니다.
네, 이때도 최초 기록을 세웠네요.
네.
언제 공직에 도전한 건가요?
1959년입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주가 된 직후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선거에서는 졌는데요.
네.
1962년에 하와이주 상원의원 그리고 1964년에는 미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자, 밍크 의원이 주력한 분야 어떤 건가요?
네,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네.
성과 인종평등, 저렴한 양육비,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해서 법제화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1972년에 타이틀 9을 공동 발의했고요. 이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밍크 의원은 의회 내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74년에 제정된 여성교육평등법을 주도했습니다.
네.
이 법은요, 성 성평등 교육을 촉진하고 특히 차별로 인해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 또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국무부 차관보 하와이 호놀룰루시 의원을 거쳐서 199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해서 당선됐는데요.
네.
2002년에 폐렴으로 입원한 뒤에 한 달 만에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가 74살이었습니다.
네.
당시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로 다시 선출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선거 시작 전에 또 다른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중에 당선됐는데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사망한 겁니다.
네. 자, 이번 달 최초의 여성 마지막 주인공까지 다 소개해드렸네요.
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보여주는 연극이 있습니다. 진달래 마을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찾아가는 북한 인권 체감 연극으로 북한 인권 문제 또 탈북민의 정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답니다.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연극 무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거 이 동문이야. 네 교회도 안 됐어.
아닙니다. 그거의 증거입니다. 제가 당해비를 믿고 왔지 그러겠습니까? 살려주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심을 보이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지. 이 방송부터 새끼를 날라칠 거라.
알았습니다. 나라!
야, 꼭 차려.
나라,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한 번만 주시나요?
찾아가는 북한 인권 체감 연극 진달래 마을 이야기 중 북한에서 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검열당하는 장면입니다. 통일단체 세조위는 2014년부터 통일연극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에 있는 13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고요. 북한인권 체감연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주환 연출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연극이고요. 탈북민 통일이라는 소재를 갖고서 이제 연극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 인권 체감 연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북한에 있는 실상을 조금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어떤 목적성이 가장 컸고요. 100% 실상을 다 보여주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놓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남한 사람과 탈북민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결코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름은 진달래 마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마을 안에 탈북민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이제 스토리는 북한에서 검열을 받고 이제 탈북하다가 강물에서 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신을 망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들은 누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남한에 정착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횡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을 별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치 않게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개가전선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입니다.
이주환 연출은 통일 관련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 북한 실상에 대한 연구라든가 북한 사투리 연구, 또 다양한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고요. 세조위와 함께한 지 벌써 4년째가 됐지만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찾아가는 공연도 했었고 대학로에서 이제 정기 공연도 했었고 그게 지금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의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탈북민 선생님들하고 함께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반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한에 오셔서 정착하셔가지고 생활하시는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또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 뭐 저희 공연 때마다 매번 이제 북한 음식들 싸오셔가 같이 나눠서 드시고 하시는데 올해도 선생님 참여는 못하셨는데도 북한 음식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끼리 또 먹고 그랬습니다. 뭐 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두부밥, 인조고기밥 뭐 이런 것들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기존 통일 연극에서는 실제 탈북민 배우가 참여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공연에서는 함께하기로 한 탈북민 배우가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의 배우 모두 남쪽 출신 배우인데요. 극에서 모란 역할을 맡은 김아영 배우는 특히 자강도 사투리를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투리를 일단 북한 사투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일단 연기를 할 때 연기를 내 말로 하는 것과 내 말이 아닌 말투로 하는 것부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평양 사투리랑 자강도 사투리랑은 또 다르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자강도만의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아영 씨는 북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탈북민 모란 역을 맡았는데요.
모란 역할은 자강도. 이제 북한 자강도에서 살다가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던 친구인데 쌀밥 한번 드셔보시지 못한 어머니에게 쌀밥을 대접해드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어머니를 모셔오고자 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기지만 또다시 이제 열심히 살아가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단단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에게 가장 큰 장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인데요. 사람이 모두 엄마를 각자 엄마를 떠올리면 애틋하기도 하고 마음이 찌릿찌릿하기도 하지만 엄마랑 몇 년간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남한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표현해내기가 사실 아직도 연습 중에 있고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애착이 가면서도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아영 씨는 이 연극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북한의 현실을 이 한국의 청소년들도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여기 세종위에서 이런 연극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 선생님들을 진짜 만나서 그분들의 실화를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여기 와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연극을 통해 북한은 이렇다, 뭐 남한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몰랐던 북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잘 받아들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에서는 북한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젊은 세대가 BTS의 노래를 듣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몰래 시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역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수찬 씨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달라진 북한 문화를 더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체에서 지금 세 번째 공연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신기한 건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도 K-POP이 열풍이다. 뭐 이런 BTS 노래를 듣는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걸 그리고 USB 뭐 이런 걸로 가져가서 영상도 보고 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문화를 같이 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탈북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며 이 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도 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북한과 뭐 이제 통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점차 저희도 그렇고 요즘 젊은 더 어린 친구들은 관심을 거의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연하면서 느끼는 게 북한의 실정이나 여러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꼭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살아오신 이야기, 넘어오실 때 이야기, 뭐 북한의 얘기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뭔가 그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연습 현장에 찾아가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 음식을 맛보게 한 탈북민이 있는데요. 세조위 통일연극에 꾸준히 참여한 탈북민 강화옥 씨입니다.
내용이 흐름이 사실과 근접되는 내용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동적이면서도 뭔가 또 웃음도 있고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혹시 그 내용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면 그런 것은 지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함경도 사투리나 이런 억양 문제, 그다음에는 억양뿐 아니라 대사 있잖아요. 이런 대사를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강화옥 씨는 배우들이 북한 관련 연극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나 북한 상황을 잘 묘사한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도 탁 보고 아야야 연기는 이만하면 백대백이고 그 잘 엮어만 가면 너무 좋겠다. 저도 딱 보는 순간에 이번 작품 너무 좋네.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번에 북한에서의 그 저 탈출하는 장면이랑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이해하기가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끝으로 강화옥 씨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통일 안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저 지금 올해 58년생이니까 65세거든요. 지금 40대부터는 엄마들이 안보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안보관을 키우는 게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평화,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짧은 걸 듣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돼서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아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말을 하면 아 그래? 다시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더듬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